오늘 본문 이사야 34장 말씀은 그동안 앞에서 다루었던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종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특히 에돔에 대한 이야기로 그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을지어다 세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세 번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강조의 강조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심판에 대한 강조로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어떠한 것을 강조할 때, 이렇게 같은 말을 세번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모든 민족들에게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것은 너에게 들어라. 나의 말이니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는 유다가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후발 강대국이자 또 새로운 패권자가 될 바벨론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다가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애굽이나 아스로아 같은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을 발하시는 대상이 열방의 만군입니다. 유다는 물론이고 열방들은 자신들의 만군, 자신들의 군사력, 자신들의 강함을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당하여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한지 말씀을 살펴보면 시신들이 내던진 바 된다고 말합니다. 처참하게 죽은 시신들이 수습되지 못하고 쓰레기처럼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또 어느 나라나 시신을 고의 수습하는 것이 사회적인 규례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여 대규모로 죽임을 당하거나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고 매몰되었을 때그 시신을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습하지 못한 시신에서 나는 악취가 온 땅을 진동할 것입니다. 또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 산에서 많은 흙물이 내려오지만 그 시신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산에서 피가 내려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그렇다고 이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그날에는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마치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말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하늘의 여러 가지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태양신, 달신, 별신, 그들의 우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월성신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마지막 때 심판을 당하는 모든 열방을 대표해서 에돔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돔은 어떤 민족입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입니다. 5절과 6절에 여호와의 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번제와 속죄제 등을 드릴 때 짐승을 희생 제물 삼아 드립니다.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잡음으로써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을 짐승으로 잡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국이 다 죽어야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에돔을 희생제물로 드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이것은 에돔의 심판의 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불타는 역청과 유황으로 황폐해질 것이다. 시내에는 물이 흘러야 하는데 물이 아니라 역청. 오늘말로 아스팔트와 비슷한 그런 역청이 흐를 것이고 부드러운 흙이 있어야 할 밭에 마찬가지로 역청이 깔려 있을 것이다. 게다가 불까지 붙어 있어서 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아오르고 황폐하여져서 더 이상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에돔이 처참하게 파괴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은 에돔의 더욱더 황량하게 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하세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두르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서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작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들, 당아새, 고슴도치 등이 모든 짐승들은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야생 동물들이 이러한 부정한 짐승들이 사람 대신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다시는 사람이 살수 없는 곳만큼 황폐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곳이 될 것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신다고 하셨는데 이 줄과 추는 건축을 할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건축에 사용되는 도구들을 통해 파멸을 불러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란과 공허는 에돔이 얼마나 황무한 상태가 될 것인지를 아주 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이을 왕족도 없고 귀족도 없고 심지어 지방 호족들도 없는 완전한 멸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솔개들이 제작과 함께 거기에 모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 가운데 그것을 먹으려는 들짐승들이 모입니다. 그들은 그 시신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솔개들이 경쟁하지 않고 짝을 이루어서 그 시신을 먹게 될 만큼 온땅 가운데 그 시신이 널려져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돔의 황폐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린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예를 들어 에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에게는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심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조용히 지나갈 터이니 길을 좀 열어달라 요청했을 때 에돔은 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린을 당할 때 이 에돔 사람들이 가서 돕지는 못할 망정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다고 오바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돔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겉은 유대인과 비슷했을지라도 그 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동일했던 것입니다. 에돔의 멸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여전히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회유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을 것입니다. 그 회유로도 안 되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이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우리는 그 마음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길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애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심판의 아픔과 황량한 모습들에 대해 묘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 모든 사람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엇나가지 않도록 사랑의 회초리를 드는 그 부모의 마음이 이 땅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지 않으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연약하고 부잘 것 없어 보여도 우리는 영원한 시각에서 결국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같은 형제 국가였던 에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받고 계시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며 그 누구보다도 그리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한 겉사람도 하나님을 향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